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우리 마티아 축일 맞으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원래 마티아는 예수님을 십자가 순환 전부터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생긴 사도들의 빈 자리를 나중에 채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후보를 세우고 제비 뽑기를 해서 마티아를 뽑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에게 사도의 직책을 맡깁니다. 우리 뭔가 중요한 직책 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을 때 제비 뽑기로 하면 어떨까요? 상당히 웃기기도 하고 무책임하게 인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 뭘 이것저것 열심히 따져서 찾아보고 해도 별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막상 시켜놓고 보니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에 과오를 놓고 자격 시비가 붙는 것도 요즘 뭐 왕왕 있죠. 단체장 맡겼는데 너무 잘한다. 기대 안 했는데 이때 저는 좀 많이 묵상했어요. 역시 하느님의 일이구나. 내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 또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힘,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본당에서 사목할 때 단찬에서 참으로 많이 느꼈어요. 뭐 지금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기는 단순한 흥미진진한 놀이가 아니라 하느님이 선택하셨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티아는 이 부르심에 끝까지 충실하고 순교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 라테라노에 가면 12사도 조각이 한 자리는 결국 유다의 것이 아닌 마티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로 그를 뽑으신 하느님은 그를 마지막까지 사도로 세워 붙드셨습니다. 사람의 뜻은 자기들이 세워놓는 사람에게 우리 믿음과 기대에 응답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당신이 세우신 사람에게 그 일을 잘 수행할 힘과 능력까지도 함께 베푸십니다. 그것이 일을 맡기는 데 있어 하느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지만 하느님은 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각자 다 제자로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어찌해보려는 교만을 좀 우리가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주님께서 오늘 하루 또 나를 당신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좀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이며 이에 응답하는 신앙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어원은 사무엘후서 열왕기 전서에서 볼 수 있으며 중재한다, 사이에 들어간다 에서 유래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기원, 무엇을 의뢰한다, 원한다는 낱말에서 기원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찬미의 기도입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루어지고 또 하느님과 화합이 가능하며 용납된다고 믿었습니다. 신약에서 기도는 영적입니다. 아버지를 대하듯 솔직하고 확신과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과 소원을 아뢰며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도서출판 여백에서 펴낸 최인호 작가의 책 인생에서 예수 마리아밖에 모르는 성 김아가다 이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1830년 10월 김아기는 천주교 서적을 숨긴 죄로 체포되었다. 열성이 지극한 김아기를 영세시키려고 그녀의 언니는 애를 썼지만 어찌나 머리가 둔한지 몇 해를 가도 예수, 마리아 두 마디밖에 외우지 못했다. 결국 체포되어 신문을 받을 때도 나 같은 여편제는 예수, 마리아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김아기가 문초를 받다가 감옥에 들어오면 갇혀있던 교우들은 웃으면서 예수 마리아밖에 모르는 김아기가 들어온다 하고 맞아주었다 한다. 마침내 3년 옥살이 끝에 옥중에서 아가다라는 이름으로 대사를 받고 1839년 5월 24일 서소문 앞 내거리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이로써 예수 마리아밖에 모르는 김아가다는 우리나라가 낳은 104미 성인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목수였던 예수께서는 가난한 어부나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다.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같은 복음사가들 역시 소위 지식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었다. 4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루카가 존경하는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에게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쓴 기록이다. 그들은 이처럼 복음서를 거룩한 소명에 의해서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들은 놀라운 일들이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며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때문이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고 그 외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는 가톨릭 신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도 곁에 있는 테오필로스에게 이미 듣고 배운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복음을 써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자 이를 지적하는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가 입을 다문다면 돌들이 소리질러 주님을 증언할 것이다. 성 김아가다는 50평생 단 두 마디의 복음서를 썼다. 김아가다 복음서의 제1장은 예수이며 제2장은 마리아다.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죠. 부드러운 선율인데요. 모차르트의 레퀴엠 작품번호 626번에 있는 라크리모사라는 제목입니다. 눈물 어린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뜻이죠. 비엔나 스트라스 오페라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레퀴엠 위령 미사곡에 있는 라크리모사 눈물 흘린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 감상해 보셨습니다. 마르탕투앙 샤르팡티의 작곡의 떼데움 사은찬미가 암브로시오의 사은찬미가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라오니 부끄러움이 없으리이다 영원히 라는 내용이죠. 인테 도미네 스페라비라는 라틴어 텍스트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무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 천문대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며 함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1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바티칸 천문대 재단 이사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교회는 참되고 건전한 과학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장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1891년 레오 13세가 과학과 종교가 충돌한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바티칸 천문대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날에는 과학과 종교의 갈등보다 객관적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가 더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경외심이 인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재판매의 40% 이상이 손실을 보고 매각이 됐으며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거의 5건 중 1건이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트의 최신 페인 앤 게인 리포트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와 투자자들이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판매된 아파트의 41.1%가 이전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으며 투자자가 매각한 부동산 중 13.7%도 손실 매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분기에 거래된 모든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12.2%가 이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이 비율은 2021년 말 손실 매각 비중이 1% 미만이었던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부동산이 이익 또는 손실로 팔리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보유기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을 보고 매각된 부동산의 중간 보유기간은 4.2년이었던 반면 이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 부동산의 중간 보유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이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부동산들의 중간 손실액은 5만 4천 달러였고 반대로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부동산들의 중간 이익은 28만 5천 달러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판매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해도 평균 약 2만 5천 달러에 달하며 매각 전 부동산 개선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실은 더 커지거나 실제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가 이민 문제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를 다시 공격하며 총리가 신중한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퍼스트가 해당 FTA에 터무니없는 이민 관련 영향을 계속 비판하는 가운데 연립정부 내부 갈등의 최신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럭슨 총리는 수요일 오후 오클랜드 재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민 정책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잘못된 정책 설정은 해외에서 나타난 분열의 정치를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럭슨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당으로부터 신중한 이민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며 사회 안정과 기업의 수익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회에 들어가던 길에 기자들이 럭슨의 발언에 대해 묻자 피터스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며 가서 그 발언과 인도 자유무역협정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가 지금 그 점을 설명해야 한다며 당신들이 가서 총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자유무역협정을 그런 방식으로 작성했느냐고 물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럭슨 총리는 연설에서 직접 인도 FTA를 언급하며 협정에 포함된 임시 취업 비자는 노동력 부족을 겨냥한 강력한 접근 방식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rica Stanford 이민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이민 정책 설정을 매우 잘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민이 주요 선거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선거 기간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내 역할에서는 뉴질랜드인을 위해 이민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스 입킨스 노동당 대표는 연립정부 3개 정당이 선거 캠페인을 위해 매우 추악한 반이민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힙킨스는 셰인 존스가 버터치킨 쓰나미를 언급하고 데이비드 시모어가 뉴질랜드의 성격이 영원히 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국가 경제 상황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려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모어는 노동당 역시 지역사회 전반에 커지는 불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코비드 이전 노동당 정부는 수십만 명을 국경을 통해 들여왔고 이후 국경을 닫았다가 거의 25만 명에게 별다른 심사 없이 영주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그 책임은 분명히 노동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뉴질랜드 도로 및 대중교통 재원을 담당하는 국가교통기금에서 최대 3억 1,100만 달러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교통 프로젝트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제 트랜스포트 에이전시가 계약 재협상과 고속도로 유지보수 계획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연료세 인상 보류 방침이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당국자들이 경고한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연료 소비세와 도로 이용 요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국가 육상 교통 기금은 이번 회계 연도에 8천만에서 3억 1,100만 달러의 재정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추정치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미화 110달러, 135달러 또는 180달러까지 상승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뉴질랜드 재무부의 분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운전자들이 주유량을 줄이고 있고 그 결과 연료세 수입이 감소해 재정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통부가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브리핑 문건에서는 예정된 연료세 인상을 연기할 경우 NJTA의 현재 및 미래 사업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토 유지 보수와 개선 사업도 포함됩니다. 브리핑은 이 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리며 NJTA가 더 낮은 세수 전망에 맞춰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재협상 가능성 등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와 비숍 장관은 모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리터당 12센트 연료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대학 학위가 더 돈을 잘 버느냐 아니면 기술직이 더 유리한가를 놓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업 분야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서는 뉴질랜드 통계 자료와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의학, 공학, IT 같은 전문 학위 직군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기공, 배관공, 건설기술직 같은 숙련 직종은 학위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고소득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기술직은 학생 대출 부담이 적고 일찍부터 현장 경력을 쌓으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언급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숙련 기술직 인력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부 기술직 직군 임금이 크게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데이터상으로는 평균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평생 소득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 법률, 엔지니어링 계열은 시간이 갈수록 소득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이 불겠고 저녁에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역시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정만조은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르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실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첫 집을 사는 교민분들 혹은 처음 집을 파는 교민분들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과 과정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랑이 베이 로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은준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마랑기베이 로펌의 윤영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오클랜드 노쇼에서 프로퍼티를 사고 팔 때 제공하는 리걸 서비스, 보통 컨베이언싱 업무라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집을 처음 사시거나 파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집을 사시는 분들이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오퍼를 하려 할 때 보통 어떻게 오퍼를 해야 하나요?
네, 우선은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 분께 연락을 하셔서 그 집에 관심이 있음을 밝히시고 가격적으로 집을 파는 벤더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신 후에 바이어로서 희망하시는 오퍼 가격을 정해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바이어분들은 적절한 컨디션들을 선택하게 되시고 그 선택한 컨디션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하나 충족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컨디션들이 충족되면 계약이 언컨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때 합의한 계약금, 보통 10% 정도 계약금 표준적으로 잡으시고요. 만약 10%가 아니더라도 바이어 입장에서 갖고 계신 현금이 현재 그보다 안 될 때 특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도 이렇게 제시하셔서 벤더분께서 받아들이시면 계약서 안에 이제 합의한 디포짓 금액도 넣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세틀 날짜, 세틀이라는 거는 이제 잔금 지급을 의미하는데요. 세틀 날짜도 이제 서로 간에 정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오퍼하는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내고한 가격이 정해져 있게 되고요. 바이어가 원하는 컨디션들을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이제 선택 하셨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희망하는 서로 조율된 세틀 날짜, 장급 지급 날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For the Terms of Sale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추가 페이지에 추가 조항을 넣으실 수도 있고 또는 벤더 입장에서는 이 집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을 명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표준 워런티 조항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벤더가 줄 수 없는 워런티 사항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명시함으로써 그러니까 디스클로저 하는 겁니다. 바이어에게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 회사에서 권고하는 여러 사항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퍼를 넣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보기를 또는 빌딩 인스펙션 등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게끔 그런 조언을 넣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어분들이 무조건 이제 컨디션 없이 오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차를 거쳐서 오퍼할 수 있게끔 리마인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어가 어떤 컨디션들을 선택하게 되며 또한 각각의 컨디션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컨디션을 담아놓은 섹션이 있습니다. 그 섹션에는 기본적으로 표준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낸스, 림, 빌딩 리포트, 톡시컬러지 리포트, OI 액트 등의 컨디션들이 선택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어가 필요한 컨디션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각 컨디션들은 보통 10 워킹 데이를 잡으시는데요. 이는 해당 컨디션을 충족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서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날짜 이후로 그 날을 제외하고 그 날짜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워킹 데이가 카운팅이 되는데요. 워킹 데이란 개념 자체는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반 워킹 데이를 의미합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0번째 워킹 데이가 되는 날까지 선택하신 각 컨디션들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파이낸스와 림, 빌딩 리포트 컨디션들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시고 약 10 워킹 데이, 약 2주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선택하셔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컨디션들을 충족해 나아가시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림, LIM 그리고 이제 빌딩 리포트 컨디션들을 예, 10 워킹 데이스라고 이제 선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각각의 컨디션 중에서 그럼 그 파이낸스는 예, 무엇일까요?
네, 파이낸스는 첫집 구매자의 경우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론, 모기지 용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첫집 구매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모기지 브로커나 은행의 모기지 매니저분들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 등을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바이어분들 중에 이미 은행으로부터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아 놓으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레터가 있다 하더라도 구입하려는 집이 은행 입장에서 은행 담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집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카운슬에서 발행한 림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빌딩 인스펙션을 통해서 나온 리포트를 리뷰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이제 그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스에 관한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있다 하시더라도 사전 승인이 있다 하시더라도 계약서에 파이낸스 컨디션을 10 워킹 데이 정도 선택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은행으로부터 파이낸스 어프로블 이제 받으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엔 그 림 리포트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림은 랜드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의 약자로요. 보통 카운슬에서 그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각종 인허가 또는 그 집에 연관된 어떤 리소스 매니지먼트 액트라는 뭐 개발 허가에 관한 여러 그 컨디션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정리해 놓은 서류입니다. 그래서 카운슬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원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그 이메일로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림 리포터를 신청하시게 되면 10 워킹 데이 정도 넉넉히 이제 잡아서 그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컨디션 듀 데이트를 10 워킹 데이가 아니라 좀 짧게 잡으신 경우, 예를 들어서 5 워킹 데이로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전트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수의 부동산 그 리스팅 에이전트 분들께서 마케팅 또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린 리포트를 미리 띄워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바이어 분께서 프로퍼티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갖고 있는 제공된 그 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림이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은 이제 다시 어플라이 해야 되나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케팅 과정에서 신청하셨던 림이 그렇게 오래된 림은 아니니까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림 리포트 안에는 카운슬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은 카운슬 허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 컨센트를 신청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컨디션들을 이제 처음 뭐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집을 지어 나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인스펙션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을 통과하면 이제 카운슬에서는 이제 CCC라고 합니다. 코드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켓의 줄임말인데요. CCC가 이제 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체크해야 되는 중점 사항이고요. 그냥 참고로 CCC라는 거는 이제 빌딩 액트라는 법이 1991년에 개정된 바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1992년 약 7월 중반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이제 빌딩 컨센트에 따른 CCC가 발급된 게 아니라 빌딩 퍼밋이라는 그 시스템 하에 집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림에 빌딩 퍼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 리포터를 보실 때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허가가 났는지 완공이 되었는지 그 기록의 그 시점에 따라서 때로는 빌딩 퍼밋이 바로 그 체크하셔야 되는 기록일 수도 있고요. 1992년 7월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빌딩 워크에 있어서 빌딩 컨센트 그다음에 CCC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림에는 그 밖에도 카운슬에서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제 여러 사항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한데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없어야 되는 기록은 뭐냐면은 unauthorized building에 관한 어떤 기록이 있다면은 이거는 카운슬 입장에서는 허가하지 않은 빌딩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이제 주의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CC를 득하지 않고 뭐 데크를 만들었다거나 무허가로 뭐 토일렛을 하나 더 이제 집에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카운슬에서 이제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이 바로 unauthorized building이라는 섹션 하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됐건 허가받지 않은 빌딩 워크를 한 경우 나중에 집을 팔 때 당연히 이런 린 리포트 컨디션 하에 바이어 또는 바이어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 CCC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미처 CCC를 받지 않은 경우 차선책으로 COA라는 거를 이제 파는 분 입장에서는 득해서 림 리포트 안에 업데이트를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COA라는 거는 Certificate of Acceptance의 약자로서 공사를 해 놓고 그 당시에 카운슬의 어떤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하였으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집을 팔기 전에 특히나 카운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해놓은 빌딩 워크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COA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기록이라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게끔 차선책이나마 바이어 입장에서 오퍼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갖다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그라운드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림 리포트에는 여러 가지 그 지도 맵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지도들을 통해서 뭐 상하수도 이제 공공 카운슬에서 이제 설치한 상하수도의 어떤 그 맵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딩 관련해서 이 지대가 낮은 지역인지 아니면 뭐 큰 비가 오더라도 플러딩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지대적으로 높은 데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빌딩 리포트인데요. 이건 또 어떤 것일까요?
네, 빌딩 리포트 컨디션은 계약을 성립한 후에 이제 주어진 시간, 이제 예를 들어 10 워킹데이를 선택하셨으면 그 10 워킹데이 안으로 빌딩 인스펙터를 이제 선정을 하셔서 구입하시려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 받으신 후에 빌딩 인스펙터 분이 작성한 리포트를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벤더 분과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 나온 여러 가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시고요. 빌딩 인스펙터 분들은 이제 집안 곳곳에 습도 측정, 예, 습도를 측정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혹시 어느 부분이 리키의 이슈가 있지 않은지 리키 빌딩 여부를 갖다가 판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브랜뉴 하우스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항상 뭐 집이라는 게 이제 관리하셔야 되고 또 메인터넌스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 있는 여러 메인터넌스 이슈들 포함해서 벤더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서 이제 파악된 메인터넌스 이슈들을 어느 정도까지 벤더가 이제 세트 전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고쳐줄 수 있는지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이제 보통은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느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시게 되는 거죠.
다음은 그 톡시콜로지 리포트인데요. 예,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톡시콜로지 리포트는 이제 마약 잔여 성분 탐지 또는 분석하는 리포트를 받아봄으로 해서 그 안에 혹시라도 뭐 메탄페타민이라든가 이제 여러 마약 성분이 혹시 집 안에 검출되는지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약 성분이 탐지된 집의 환경이 특히나 자녀가 있는 분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이제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파이낸스 컨디션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제 마약 탐지 테스트를 통해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집은 이제 담보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파이낸스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OIA 액트인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뉴질랜드에서 이제 주택, 거주할 집을 구입하시려는 상황 또는 주택이지만 직접 거주 안 하더라도 투자형으로 집을 구입하시려는 개인 바이어 입장에서 내가 과연 그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냐 없냐 여부를 일단 확인하시고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예외적으로 호주, 싱가포르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 요소들이 없습니다. 뭐 허락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경우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세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주택을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영주권자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OIA Act라는 Overseas Investment Act라는 법에서는 지난 1년 전에 이 영주권자분이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했는지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1년 전에도 영주권자인 이분이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사이에 183일 약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인데요. 그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뉴질랜드에 실거주해야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텍스 레지던트 이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여야만 영주권자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 이제 손님분들 이제 문의하시는 분 중에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만 영주권을 따고 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다시 뉴질랜드에 와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세부사항에 비춰봤을 때 1년 전에도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하셔야 되는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1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1년을 기다려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그 1년 안에 6개월을 실거주하시고 텍스 레지던트임을 이제 컨펌하셔야 비로소 이제 이 OIA 액트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퍼를 하시고 부동산을 사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Overseas Investment Act 하에 영주권자한테는 Overseas Investment Office라는 기관에서 컨센트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집 한 채는 살 수 있게끔 이제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One Main Home to Live라고 하는데요. Overseas Investment Office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을 컨센트를 받으시는데 컨디션은 뭐냐면요. 이제 컨센트를 주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이 바로 그 컨디션인데요. 집을 구입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부동산 등기의 명의가 등재되고 나서 1년 단위로 각 1년 단위로 6개월 이상을 그 집에 원 메인 홈 투 리브기 때문에 실거주해야 되는 컨디션으로 Overseas Investment Office에서 컨디셔널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1년 단위로 6개월 이상 집에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 컨디션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집을 팔아야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verseas Investment Act의 경우도 뭐 시민권자야 뭐 별 문제 없이 주택을 사시겠지만 혹시 주변에 영주권자로서 그 한국에 아니면 해외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 조건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그 듀 딜리전스라고 있는데요. 야, 이건 어떤 거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각의 컨디션들은 파이낸스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림 리포트 컨디션, 그다음에 오버시스 인베스먼트 액트 컨디션들은 각각의 컨디션이 갖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하나하나 충족해 나가는데요. 그 틀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선택하신 시간 내에 절차를 거쳐서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림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어프로블 레터도 받아보시고 해서 하나하나 충족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프로퍼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오퍼하셨을 때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자세하게 알고 난 시점에서 이제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오퍼를 했을 때와 비교해서 아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됨으로써 아 이 프로퍼티는 내가 구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캔슬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컨디션입니다. 영어로 due diligence라고 하는데요. 보통 due diligence는 어떤 기본 컨디션 중에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오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Further Terms of Sale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추가 조항을 넣는 공란의 페이지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 컨디션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역시 Due Diligence 컨디션도 한 10 Working Day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기본적인 컨디션들과 동등하게 비슷한 그 기간을 잡으시고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프로퍼티를 구입할지 안 할지를 이제 커미트먼트를 이제 결정하는 시점에서 구입하는 이보다 이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캔슬하고 싶다 할 때 바로 이 듀 딜리전스 컨디션을 의지해서 사용해서 이제 담당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이제 파는 쪽 변호사분들한테 캔슬레이션 노티스를 보내게끔 이제 도와주는 그런 컨디션이고요. 벤더분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부동산 계약이 쉽게 캔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보통 바이어 마켓이라고 하죠. 바이어분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시기에 듀 딜리전스 컨디션을 넣는 게 쉽고 용이한 상황이고요. 벤더분들에 따라서 나는 듀 딜리전스 있는 컨디션은 오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프로퍼티에 있어서 이제 마음에 드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듀디전스를 받지 않는 벤더분한테 일반적인 표준 컨디션들을 이용해서 오퍼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한 번 더 나는 검증할 시간을 제대로 갖고 그 안에서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용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들이 많죠. 예,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예, 간략히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IRD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영어로 Brightline Property Rule이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뉴질랜드에도 양도소득세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을 구입하셨을 때와 그다음 파셨을 때 각각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익이 난 경우 그 이익에 있어서 이제 IRD가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 부과할 수 있는 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인컴택스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메인홈이라고 이제 그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에 보면 메인홈이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메인홈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소유하신 기간 중에 반 이상은 실거주하신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메인홈은 항상 익셉션입니다. 그러니까 익셉션이란 말은 자기가 직접 거주했던 집, 그러니까 총 소유한 기간의 반 이상을 실거주했던 집은 집을 뭐 2년 안에 판다 하더라도 그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 상에 그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는 2년이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형 주택, 아까 메인홈은 익셉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고요. 투자형 주택에 있어서 집을 사고 파는데 2년 안에 집을 팔았고 투자형 주택을 팔았고 그 2년 안에 팔므로 해서 이익이 생겼다 하면 바로 이제 IRD에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걷는 건데요. 여기서 2년의 기준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은요. 그래서 2년을 따지는 기준은 등기상에 바이어의 이름이 올라간 시점, 보통은 이제 세틀먼트 데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세틀이라는 게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보통 바로 세틀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거의 바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에 이름이 등재가 되는데요.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은 2년을 이제 계산하는 그 엔딩 포인트는 나중에 집을 팔기 위해서 계약한 날짜, 계약서 날짜죠. 등기상에 이름이 올라간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판매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날짜까지 2년 안에 투자형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 했을 때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교민분들이 집을 사거나 팔 때 예, 알면은 좋은 팁에 대한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낭기 베이로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첫 집을 사는 교민분들 혹은 처음 집을 파는 교민분들을 위한 팁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게시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할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김은건이 작사하고 최지성이 작곡한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지성 작곡 집 수록곡 중에서 김은건 작사 최지성 작곡의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민요 걸작 경음악집에 있는 창부 타령인데요. 1990년 아세아 음반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성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땅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올해 1분기 아파트 재판매의 40% 이상이 손실을 보고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소속 벌크선 남우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 천문대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며 함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1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바티칸 천문대 재단 이사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교회는 참되고 건전한 과학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장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1891년 레오 13세가 과학과 종교가 충돌한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바티칸 천문대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에는 과학과 종교의 갈등보다 객관적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가 더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경외심이 인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창조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재판매의 40% 이상이 손실을 보고 매각됐으며 오클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거의 5건 중 1건이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티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주와 투자자들이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판매된 아파트의 41.1%가 이전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으며 투자자가 매각한 부동산 중 13.7%도 손실 매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에 거래된 모든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12.2%가 이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이 비율은 2021년 말 손실 매각 비중이 1% 미만이었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부동산이 이익 또는 손실로 팔릴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보유기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을 보고 매각된 부동산의 중간 보유기간은 4.2년이었던 반면 이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 부동산의 중간 보유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이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부동산들의 중간 손실액은 5만 4천 달러였고 반대로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부동산들의 중간 이익은 28만 5천 달러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판매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해도 평균 약 2만 5천 달러에 달하며 매각 전 부동산 개선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실은 더 커지거나 실제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뉴질랜드 도로 및 대중교통 재원을 담당하는 국가교통기금에서 최대 3억 1,100만 달러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교통 프로젝트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NJ 트랜스포트 에이전시가 계약 재협상과 고속도로 유지보수 계획 축소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연료세 인상 보류 방침이 재정 적자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당국자들이 경고한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연료 소비세와 도로 이용요금으로 주로 운영되는 국가육상교통기금은 이번 회계연도에 8천만에서 3억 1,100만 달러의 재정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추정치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미화 110달러, 135달러 또는 180달러까지 상승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뉴질랜드 재무부의 분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운전자들이 주유량을 줄이고 있고 그 결과 연료세 수입이 감소해 재정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통부가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브리핑 문건은 예정된 연료세 인상을 연기할 경우 NZTA의 현재 및 미래 사업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국토 유지 보수와 개선 사업도 포함됩니다. 브리핑은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리며 NZTA가 더 낮은 세수 전망에 맞춰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재협상 가능성 등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와 비숍 장관은 모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리터당 12센트 연료세 인상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자유연맹이 정부의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뉴질랜드 이민당국은 거리나 사업장 등에서 시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신분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자유연맹은 특히 아시아계와 마오리, 태평양계 주민들이 더 자주 검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체류와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며 권한 남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과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다 명확한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뉴질랜드 사회가 어디까지 국가 권한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과 이민당국의 현장 단속 과정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총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이민 문제 해결책을 약속하고 있다고 한 인구학자가 비판했습니다. 인구통계학자 폴 스푼리 교수는 최근 뉴질랜드 정부와 정치권이 이민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오히려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이민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높은 순이민 규모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민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인프라, 공공서비스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교수는 실제 여론조사에서 이민을 가장 큰 사회 문제로 꼽는 비율은 높지 않으며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경제와 복지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숙련 이민자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뉴질랜드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주택난과 생활비 상승에 이민 증가가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가 니코틴 제품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연구진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전자담배와 니코틴 제품의 판매 제한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케팅 금지와 향이 첨가된 제품 제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청소년 흡연과 전자담배 중독 증가를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관련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 중이며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성인 흡연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중보건단체는 담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보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계 측은 지나친 제한이 불법 유통 시장 확대를 부를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술직 종사자들은 대학 졸업자보다 더 높은 초봉과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 배관, 건설 분야 숙련 기술자는 높은 수요 덕분에 빠르게 임금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대학 학위는 장기적으로 평균 소득과 승진 기회 면에서 여전히 강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길이 더 낫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산업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역시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 교육 확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 부담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젊은 층 사이에서 기술직 진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숙련 기술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견습 프로그램과 현장 교육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운영 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정부의 신규 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영 예산 축소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습니다. 정부는 핵심 공공서비스는 유지하되 각 부처가 보다 엄격하게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경기 둔화 상황에서 지나친 긴축이 공공서비스 약화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제한된 재정 속도에서 경제성장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예산 축소가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과 교육 분야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가 이민 문제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를 다시 공격하며 총리가 신중한 이민 정책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는 엔젤 퍼스트가 해당 FTA에 터무니없는 이민 관련 영향을 계속 비판하는 가운데 나타난 연립정부 내부 갈등의 최신 사례입니다. 럭슨 총리는 수요일 오후 오클랜드 재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이민 정책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잘못된 정책 설정은 해외에서 나타난 분열의 정치를 부추길 뿐 아니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당으로부터 신중한 이민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며 사회 안정과 기업의 수익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회에 들어가던 길에 기자들이 럭슨의 발언에 대해 묻자 피터스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인도 자유무역협정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며 가서 그 발언과 인도 자유무역협정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리가 지금 그 점을 설명해야 한다며 당신들이 가서 총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자유무역협정을 그런 방식으로 작성했느냐고 물어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럭슨 총리는 연설에서 직접 인도 FTA를 언급하며 협정에 포함된 임시 취업 비자는 노동력 부족을 겨냥한 강력한 접근 방식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이민 정책 설정을 매우 잘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민이 주요 선거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선거 기간에는 강점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내 역할에서는 뉴질랜드인을 위해 이민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크리스 입킨스 노동당 대표는 연립정부 3개 정당이 선거 캠페인을 위해 매우 추악한 반이민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힙킨스는 셰인 존스가 버터치킨 쓰나미를 언급하고 데이비드 시모어가 뉴질랜드의 성격이 영원히 변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국가 경제 상황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려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모우는 노동당 역시 지역사회 전반에 커지는 불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코비드 이전 노동당 정부는 수십만 명을 국경을 통해 들여왔고 이후 국경을 닫았다가 거의 25만 명에게 별다른 심사 없이 영주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으며 그 책임은 분명히 노동당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 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일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63달러로 전장 대비 2%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101.02달러로 전장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원유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무역 문제를 비롯해 이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금리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유가의 하락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 중 아랍권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 UAE를 비밀리에 방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4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자의 표호 라이언스 로아 작전 기간 중 UAE를 비밀리 방문해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에드 알 나얀 UAE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총리실은 이어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네타냐후 총리와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오만 적경지의 오아시스 도시인 알 아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나비르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 중 군사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최소 두 차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UAE는 지난 2020년 바렌과 함께 이름과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협력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양국의 밀착 행보는 안보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13일 현지 시간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에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전날 워시 후보자의 연준 이사 인준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의장 인준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워시 후보자는 제롬 파월 현 의장 임기 종료 후 곧바로 연준 의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으로 파월 현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끝납니다.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워시는 의장 자격으로 다음 달 16일 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습니다. FOMC 회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소속 벌크선 남호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합동조사 결과 지난 4일 정박 중이던 남호호는 미상의 비행체 두 대로부터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를 분석하며 정확한 배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KDI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가 성장률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공급 확대가 빨라질 경우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7%로 상향됐습니다. KDI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출은 4.6% 증가하고 민간 소비는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2,39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3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2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5원 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이 불겠고 저녁에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역시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에는 한우성,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입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르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폰선비 커뮤니티 센터 20 폰선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앤드 CV 서포트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체어 피트니스 앤드 웰빙 안내입니다.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웨스트 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6 또는 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니어 무료 1대1 지원 홉슨빌 호프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 신원 조회를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대1로 도와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홉슨빌 볼링클럽 1 메모리얼 파크 레인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캐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